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처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요나가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요나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처음 만들었던 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나중에 후대로 가면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요 세력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영토도 대단히 확장되었던 그런 시절에 활동했던,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인데 아마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가 바로 그 요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니느웨는요 북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 항상 수도였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적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는 거죠. 본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니느웨가요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시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이 내 앞에, 니느웨가 너무 악한 나머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으니 가서 외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독한 니느웨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악독한 니느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나서는요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이 다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도 참 복음을 듣지 못한 혹은 정말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에 주보 새로 만들면서 주보 뒷면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농촌교회 선교단체 이름을 쭉 썼는데요. 왜 이렇게 쭉 썼느냐 하면 좀 보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늘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데 이게 선교부에서 혹은 또 농촌부에서 뭐 이렇게 헌금을 보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잘 이렇게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성경사에 잘 꽂아놓으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을 좀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봉사와 섬김의 지경이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요. 민족과 열방을 품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랑 상관없는 정말 악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를테면 요나서는요, 요나보다 이방인이 더 훌륭해요. 요나는 정말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있는 사공들, 선장 얼마나 의리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기도 안 하는데 사공들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요나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막 하기도 하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 불신자라고 해서 기독교인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독교인들보다 더 훌륭한 불신자도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불신자라고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록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서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슬람 무시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점잖은 거 아닙니다. 정광훈 씨 같은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휘날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슬람도요 다 똑같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장로교 있고 침례교 있고 감리교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것처럼 무슬림, 이슬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요 다 똑같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이슬람 중에는 진짜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이슬람의 그 공동체성 이거는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은 얼마나 많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왜 스님이라 그러냐, 중이라 그래라 뭐 이렇게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교양이 있어야지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러면 저 기분 좋은데 저한테 목사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스님을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거 꼭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불신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다른 종교 믿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냐는 거는 무시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중하고 더 귀하게 섬기고 더 자신을 희생하면서 경쟁하는 거지. 뭐가 진리인지를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폄하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삶을 살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좀 뭔가 대우각성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다른 종교 불신자 무시하는 그런 아주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에 나오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요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나서에 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요, 다 바다 무서워했거든요. 바다는 괴물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 바다를 통제할 수, 바다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인데요. 요나서에 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풍랑이 잦아드는 거라든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거라든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거라든지, 그리고 다시 요나를 토해내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요나가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신 분이다. 얼마나 바른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요나가 보여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말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 요나가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도요,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요나는 순종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는데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욥바, 어제 제가 공지 보내면서 욥바 한국 구경하라고 한번 보냈는데 보셨나요? 욥바 이 지중해 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변이 쭉 해변인데,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왜 서해에는 큰 항구 들어서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지형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중해 변에도요 큰 항구가 들어서기가 조금 지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큰 항구가 별로 없어요. 욥바는 그나마 옛날부터 있었던 항구인데, 거기로 딱 내려갔더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게 고대 사회는요 여객선이 시간 정해서 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더욱이 다시스는 지중해 저 끝머리에 있기 때문에 뭐 그리로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도망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욥바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다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길이 막히면 포기할 것이 아니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길이 아주 술술 열린다, 그냥 아주 수월하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위험합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러는데요, 길이 아주 수월하게 모든 문제가 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이게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침 그 배를 딱 올라탔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 불순종하면서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세요? 걱정이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요나는 잤습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을 이기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함을 이겨보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나는요 잠을 잤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답답하면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뭐 음악을 듣는다, 뭐 여행을 한다, 훌쩍 떠나서 바다를 본다. 제가 바닷가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 바다 보러 가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요나서 읽을 때 저도 힘이 들면 잠을 자거든요. 저도 그 요나 그래서 요는 잠을 잤는데 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요즘은 마약하는 사람 많다 그럽니다. 제가 여튼 어떤 마약 그 중독자들 돕는 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요즘 마약 그래서 한 번씩 뉴스에도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이 뭐 약물 했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그때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겠지만 쇼가 끝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게 인기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연예인 간증을 들었는데 인기는 바늘 위에 있는 풍선 같다고. 바늘 위에 있는 풍선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언제는 터진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마음 둘 데가 없으니 이 연예인들 외에 약물 때문에 사고 나는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너무 높임을 받는 거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박수갈채 받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요나가 잠을 자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심지어 어떤 때는 죄책감이 생길 때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에 휩쓸렸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요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내려가요. 요나서는요 48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근데 찬찬히 읽으면서 같은 표현 비슷한 단어에다가 아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이 니느웨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큰 성읍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나는요 계속 내려가요. 요바로 내려갔다가 배미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산의 뿌리까지,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요나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나는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정말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가가지고요 땅이 빗장으로 자기를 가두었어요. 그러니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거죠. 구덩이에 빠졌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도망가고, 그런데 그 도망을 간다고 가는 것이요, 내려가는 거예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라고. 요나는 자기가 내려간다고 생각 안 해요. 요나는 도망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요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요나를요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요나서 1장,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고, 어떤 성경학자가 이거 요나서 설교하면서 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줄 아느냐, 요나는 너무 고약하고 너무 역겨운 인생이어서 물고기가 그 품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토해낸 거다, 이렇게 설교한 거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 고약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도망을 못 가가지고 요나가 얕은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니느웨가요 너무 큰 성이어가지고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가요 하루 동안 일했어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를 다녔으니 요나가 열심히 일했나요? 대충 했나요? 모르시겠어요? 요나가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요나 대충 했어요. 사흘을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를 다녔으니 요나는요 적당히 대충대충 일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시기에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니느웨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게 좀 위험하고 그리고 아마 이때 아마 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그 시기에 요나가 와가지고 심판을 선언했더니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그 시기에 역사적인 배경. 그런데요, 여하튼 니느웨에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대 조국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짜로 회개가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필요하고요.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어떤 영적 각성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좀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염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좀 아는 뭐 이런 좀 문화가 좀 형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하튼 니느웨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요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요 화를 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게 요나가요. 요나가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고 할 때 이 표현은 요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말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좋은 신앙 고백,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이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나 그럴 줄 알았다. 다시스로 가라고 할 때부터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요나는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미리 다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죠. 이 요나서가요 얼마나 이게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고,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그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엄과 영광이 크셔서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어들면서 하나님께 막 저항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고약한 요나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요나와 논쟁하시면서 요나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요나를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얼마나 고약한 인생인지 몰라요. 요나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할 수 없이, 두 번째 인생이잖아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보통 우리 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살려만 주시면. 요나도요, 사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스올을 뱃속에다 이렇게 말해요. 스올을 뱃속이라는 걸 우리로 치면 지옥 한복판이다 뭐 이런 말. 지옥 한복판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이게 풀려났을 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데 사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어렵고 힘들 때는 여하튼 이 어려움만 이기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해결이 되고 나면 다 그러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괜찮은가?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뭐 서원하고 작정하고 아이고 그거 다 지키면 진짜 나라가 새롭게 될 겁니다. 애들 고3 시험 때 막 부모들 기도 아이고 그 고3 때 다짐하고 서원한 것 지키면 진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죽게도 이미 돌아와도 벌써 돌아왔겠습니다. 근데 뭐 이해는 되는 거죠. 이해는 요나를 봐도 요나가 고약했어요. 고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약한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박능굴 준비하시고 벌레 예비하시고 여러분 예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가르치세요. 오늘 6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요, 박능쿨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가 박능쿨 갉아먹고, 그 다음에 박능쿨 시들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다 그러거든요. 8절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요나가 여러분 8절에 박능쿨 시들었다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은 말이 3절에도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성질대로 말하고 성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니누에 망하기를 바랬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니누에가 망해야 되는데 저놈이 안 망하는 걸 보고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해요. 박는 굴이 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대, 내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의 요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요나는 현명한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내 기대대로 뭐가 되지 않고 내 기쁨이 사라진 박능쿨. 그런데 요나는요, 똑같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화가.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 절대로 현명한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요나에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외치는 요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너는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요나가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럼 요나가 얼마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화를 내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화를 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약한 요나는 정말 얼마나 이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이 방능쿨 없어졌다고 너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건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물 한 번을 줄여서 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이 방능쿨 아끼면서 이 방능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세요. 질문. 요나서가요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질문으로 끝난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고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화가 나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말라버려요. 나는 그게 정말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깨질 때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요 방명불도 하나 못 지켜주시나. 내가 이렇게 말라 죽을 지경, 내가 지금 이게 뜨거워 죽을 지경인데 나를 위해서 방능쿨 요 하나 좀 그거 주셨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 방능쿨 하나 나를 위해서 유지를 못해 주시고 지켜주지 못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원망불평했는데요. 그게 그냥 원망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거 늘 주면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거 처음에는 감사했는지 몰라도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전혀 감사가 아니에요. 맨날 먹는 만나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당연하거든요. 당연. 우리는 누리는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원할 때 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을 때 고기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물이 없는 거죠. 원망불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를 우리를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이렇게 원망불평. 하나님이 내 기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대 내 생각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나 다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기도해서 기적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세요. 너는 뭐 때문에 화를 내니? 너는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 사실 박능쿠는요 요나에게 유익했어요. 그런데 이 니누에는요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적이에요.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적. 물론 요나가 뭐 니누에 때문에 개인적인 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니누에 하면 어쩌면 우리가 일본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뭐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해도 뭐 다른 나라에 지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일본에 지면 엄청 기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뭐 그런 좀 이런 비슷한 거 있는 거죠. 비슷한 거. 니누에 이러면 막 적개심이 막 일어나는. 근데 하나님은 니누에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이 니누에가 박능쿨 하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네. 질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화나는 일들이 많아요. 저 인간은 꼭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샬롬 인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23절이 중요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이거는요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23절은 네가 이만한 권세가 있다 하면서 너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 줄 아느냐?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죄를 용서하는 거야. 묶여있는 죄의 올무를 끊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서로 미움, 갈등, 분쟁, 다툼 뭐 이런 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 너에게 맡기는 사명.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죄악의 올무에 눌린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뭐를 위해서 보내셨겠어요? 죄 용서하라고 보내시는 것이고 얽매인 죄악의 올무를 끊어내라고 보내시는 것이고 그 죄악에 눌린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미움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있어요. 적개심에 매여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미움과 적개심에 매여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되겠니? 그 미움과 적개심이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다 좋은데 그것이 찬송이 아니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미움이 너무 크고 분노가 너무 크고 적개심이 너무 크면 그 분노와 적개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에 매여서 생각하고 적개심에 매여 행동하는 요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고 긍휼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그런 은혜, 그런 긍휼, 그런 자비, 그런 사랑인 거죠. 요나 지난번에 요한복음 묵상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그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랑인 거죠. 그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남문을 돌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다른 연약한 영혼을 돌보고 품어내고 사랑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행복이 깨어질 때도 있다고요. 화를 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런 분노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미움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매임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이 방넝쿨 그렇게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너도 좀 아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절 지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짊어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분노에 매여 살지 마시고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한 아쉬움에 매여 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성질 부리며 살지 마시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서 그 사랑에 매임받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